라디오를 여는 세상 스페셜.
북한 경제를 말한다. 제2부 고난의 행군.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워둔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탈북 시인 장진성 씨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 시는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실상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엿보게 해준다. 당시 북한에서 돈 100원이면 밀가루빵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돈. 어린 자식을 빵 한 봉지 값에 파느냐고 미쳤다고 다들 욕했지만 그 여인으로선 딸의 입에 먹을 걸 넣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1990년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던 시절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은 사람이 단지 이 시의 주인공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해방 후 북한은 일제가 남긴 기간산업시설과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남한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에는 기적이란 찬사를 들을 정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차츰 계획경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 북한의 자랑이었던 식량 배급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탈북자 김지웅 씨는 그 이전부터 조짐이 보였다고 전한다.
지방은 벌써 80년대부터는 배급을 제대로 못 주고 또 이달 줄 걸 못 줘서 다음 달에 준다면서 잘라버리니까 배급을 못한 분들이 막 정말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70년대부터 지방들에서는 거의 다가 지금 경제난이 봉착했다고 70년대 말부터는 지방은 78년도 대학 가기 그때부터는 배급을 보름 배급 준다면 10일씩 주고 5일 동안 못 주고 있던 거 다음 달 배급 추가 준다 해놓고는 또 못 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있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인민이 이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던 김일성 주석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커녕 북한의 식량 사정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무엇일까?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북한의 집단 영농 방식 그리고 식량 자급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기본 목표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남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경기 면적 자체가 상당히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온 자체가 남한보다는 좀 더 낮죠. 그래서 이러한 그 토지라든지 기후라고 하는 자연 조건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소위 이제 고투입 농법, 또 밀식 농법이라고 하는 소위 그 주체 농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창안해 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북한의 그 토양의 지력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1970년대와 80년대에 경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펼쳤던 자연 대개조 운동도 문제였다.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를 확보하다 보니 이것이 화근이 돼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홍수로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그러면 농지 확보를 위해서 다시 산에 나무를 자르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 다시 홍수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80년대만 해도 남한의 경제 면적이 북한보다는 더 넓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남한은 식량 자급률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7%밖에 안 되는데 남한에 지금 식량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면 다 수입하면 된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만큼 외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식량 수입하는 데 문제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북한은 공업이든 농업부문이든 국내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는 자력 경쟁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수출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조금만 식량이 사실은 부족하더라도 식량을 사올 수 있는 충분한 외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식량난의 원인 중의 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노보이 수령님을 잃은 가슴 아픈 심정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북한은 사상 최악의 홍수와 가뭄을 겪으면서 경제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탈북자 김태산 씨는 1996년 1월에 북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다고 기억한다.
최종적으로 이제 경제가 딱 멈춰서고 식량 공급이 전국적으로 끊어진 것이 1996년 1월 달에 온 나라가 전국이 배급도 못 주고 전기는 전혀 안 오고 모든 자동차, 기차, 운전 기재들은 한 대도 뛰는 것이 없고 기계도 돌아가는 것이 없고 모든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이 상태가 됐습니다.
1990년대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최악의 실형기였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든 시기였던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고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줄을 이었다. 한국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의 얘기.
90년도 모든 국가들이 도미노식으로 이제 다 체제 전환 길로 가니까 그나마 소련이 조금씩 해줬던 것도 이제 중단되죠. 특히 석유 지원이 거의 250만 톤 정도 소련에서 들어갔었는데 90년도 이후에 이제 소련이 국제 시세의 달러 시세로 외화를 결제해서 가져가라 이래 버리니까 50만 톤대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북한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250만 톤대의 석유가 들어오다가 50만 톤대로 추락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생산도 타격을 받고 이러면서 공장 가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홍수로 탄광이 무너져 석탄 생산까지 줄면서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공장 기업소 관리자 출신인 탈북자 신광호 씨는 종업원들이 출근해도 할 일이 없으니 이리저리 핑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한다.
대체로 종업원들이 보통 보면 뭐 지방산업 같은 거는 한 30, 40% 정도는 출근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 불러도 못 되고 그리고 일단 출근을 해도 권한행군 때 공장이 돌아갈 전기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하니까 돌아갈 힘피는 못 됐는데 일단 출근하라고 하면 모두 먹을 것이 없다고 출근도 못 했거니와 또 실제 또 출근을 해도 사회적 동원을 계속 끌어냈으니까 피해서나 그래서 모두 빠지려고 하고 실제 또 그 공장 측이나 이런 경리자 측에서 보면 굶어 있는 사람들을 뭐 함부로 이렇게 또 뭐 나와 일하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정사정에서 뭐 출근 좀 해라 뭐 어디 동원 좀 가라 이런 식으로.
평양 유경 호텔이 공사가 시작된 지 25년 만에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넘게 방치돼 세계에서 가장 추한 건물로 꼽히기도 했던 평양의 유경 호텔. 이 호텔은 내실보다 거칠에 더 신경을 썼던 80년대 북한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평양시는 김일성이가 있을 때는 3층, 4층, 5층까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가 올라선 다음부터 40층, 50층 그 모든 자재가 몽땅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재 자재였습니다. 그게 80년대부터 그렇게 진행됐는데 우리 언니도 건설대학 졸업하고 자재과에서 일했는데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야 자재들이 뭐 하나까지 멍땅 외국에서 사오는데 저 숱한 돈을 어디다 이 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걸 다 충당할까? 집은 멋있게 돼서 정말.
이숙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에 김 씨 일가 우상화 정책이 강화됐다며 이것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말하는데 권영경 교수는 탈북자들의 이런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정일이 이제 2대 수령으로 후계자로 이제 등장하면서 상당히 우상화가 더 강화되고 본격화되죠. 그래서 오늘날 평양에 많은 상징적 건축물들이 그때 들어서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치 방식이 정통적인 사회주의 체제 오늘날 이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당의 역할에 의한 이러한 통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밀실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측근들의 이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선물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자본과 재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경제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남한이 올림픽을 개최하자 북한은 질세라 다음 해인 1989년에 세계 청년학생 대축전을 개최했다.
중검의 숲을 헤치고 사선을 넘어 모나먼 대륙을 예돌아온 탐욕의 영웅 임수경 학생.
남한 대학생 임수경의 무단 방북 사건으로 유명했던 이 축전은 북한 경제에 더더욱 큰 타격을 안겼다.
어떤 경제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북한 GDP의 6분의 1 정도 쏟아부을 정도의 낭비적인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북한 경제가 85년경 이때서부터 거시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전력 생산량, 석탄 생산량, 철강 생산량 바로 이런 수치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더 결정타를 준 것이 바로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과 같은 그런 낭비적인 행사를 치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김정일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파탄났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1996년 1월, 남한은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남한에서 축배를 올릴 무렵,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집을 방문한 김지웅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제가 7년 만에 휴가를 가봤어요. 막 고향에 와서 친구 집에 갔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사람을 3명씩이나 봤어요. 하루 아침에. 그래서 저희 친구한테 깜짝 놀라서 말하니까 저희 친구가 너는 지금 평양에서 살다 나니까 모른다. 한 이제 거의 3년 정도는 이렇게 지금 매일 굶어 죽은 사람이 시체가 나가는데 그러면 저를 끌고 가서 제가 우리 여기로 말하면 시청인데 북한에서는 시인민위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공무집단 단체가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북한산 트럭에 죽은 사람 시신을 가에다 넣지도 않았죠. 길에 있는 것도 수거에다가 그대로 이제 둘둘 감아가지고 사이다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니까 매일 저렇게 수거해 간다고.
1990년대 중반 굶어 죽은 북한 주민들의 숫자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양에서도 간부들의 생활은 여전히 괜찮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탈북자 김태산 씨는 전한다.
그래서 그때 평양시 우리 주앙기관에서도 농촌에 나가서 그 겨울에 벼뿌리를 이제 하다가 벼뿌리를 물에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내가지고 거기다 옥수수가루를 섞어가지고 주앙기관 정무원들 군의 식당에서 점심으로 공급해줬습니다. 그때 평양시에서도 바다에 나가 바다풀 건져오고 풀뿌리 캐다가 벼뿌리 캐다가 먹고 평양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과 남한, 국제구호단체 등이 쌀을 원조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구경조차 힘들었고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군 출신 탈북자 이화 씨는 전한다.
우리 같은 일반 보병은 김정일이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굶어 죽도 말든 김정일한테는 관계없어요. 네. 김정일이 군대라면 어떤 타국이나 연락처나 허위국이나 뭐 수로국이나 뭐 이따 공동국이나 이따 아들이지 우리한테는 그다음 우리 군부에도 김일성이 죽은 이후 2년 이후에 우리 대대에도 우리 굶어 죽은 애들은 아마 한 50명은 될걸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배급이 끊기자 주민들은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북한 당국의 입장도 그랬다. 나라에서 배급을 줄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하는 것. 결국 신영자 씨처럼 산에서 몰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밭을 내서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몰래 찍고 달밤에 나가서 그 밭을 짓고 심고 밤에 길 내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그것도 군군이 그저 한 해 안에 살았죠. 그 김윤은 그 칭찬한 거 좀 갖다 거이면서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이자처럼 배짱 내리고 나가서 이자처럼 뭐 산재도 뜯어먹는 사람은 생전에 있거든까지 붙지 못한 사람 다 쓰고 나갔어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마비되자 북한에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과 지하경제가 등장한다. 주민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쌀과 부식물 같은 식량을 구입하고 다른 일상용품도 구입했던 것이다. 한국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의 설명이다.
경제난을 겪고 나서 나온 북한의 그 공식 경제정책 기조는 성군경제정책입니다. 국방공업 우선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생경제는 이제 그러면 고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먹을 것이 없으니 본업은 팽개치고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평양에서 교원으로 일했던 탈북자 이숙 씨는 교원들끼리 뭉쳐서 국수 장사를 했다고 말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 교원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국수를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팔거나 한 선생이 수업을 다른 선생 수업까지 같이 해주면서 그 선생님이 나가서 이제 방에 나가서 팔면 선생님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랑 이제 더 많이 사줘요. 거기 교장 선생 뭐까지 다 같이 해서 나온 돈을 이제 직원들끼리 나눠먹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상징인 시장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 그래서 북한은 90년대 후반까지 사실 시장을 탄압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다가 2002년에 와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란 걸 내리면서 종합시장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국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의 말.
북한도 처음에는 그 시장을 상당히 경제를 많이 하고 여러 번 폐쇄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일일장이라고 해서 1일, 11일, 21일, 30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통제를 하다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결국 계획경제가 실패한 부분을 장마당 경제가 대체하게 되는데 탈북자 이화 씨처럼 국경지대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쌀을 사다가 다른 지역에 넘기는 도매상까지 등장했다.
연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 동안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는 이런 여건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중국 쪽에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 짐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와서는 그날 하루에 다 그것을 팔아야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날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라진선봉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장사꾼들이 쌀을 넘겨오잖아요. 넘겨오게 되면 그 쌀을 직접 청진까지 내가는 거예요. 라진에서 가질 때 한 키로에 무슨 2,000원이라면 청진까지 가져가게 되면 한 키로에 3,000원씩 팔 수 있는 거예요. 전문도 다니는 사람들이 냄새서 냉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의 친지들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다고 하는 이화 씨. 남들이 1kg당 3,000원의 쌀을 팔 때 자신은 2,700원씩 훨씬 싸게 내놓아서 며칠 만에 쌀 수십 톤을 다 팔았다고 말하는 품이 여느 자본주의 장사꾼 못지않다.
우리는 시장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실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도 자본주의 경제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그 쌀도 우리는 팔 수 없는 아무리 작아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보는 거예요. 시장을. 단속한다 해도 그걸 다 피하는 방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7일 조치 이후 장마당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심각한 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북한.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 제도를 복원하고 시장을 철폐하겠다는 의도 아래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국권과 신권을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교환 금액을 가구당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 교환 기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그거 겪은 이 북한 사람 그때 당시 일만 생각하면 다 놀라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되는가 10만 원을 북한 돈 천 원으로 바꿔줬어요. 그 사람들이 한 달을 고생해도 못 버는 돈을 순간에 잃게 된 게요. 그거 화폐 교환이 있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반년 사이에 그 정진시마에도 하루에 막 7명씩 막 굶어 죽었었어요. 또 자살해 죽은 것도 많고요.
이화 씨는 다행히 평양에 사는 친척의 귀띔으로 큰 손해를 보진 않았다.
그때 당시 나한테 전화해 주더라고. 첫째 물건을 내지 말고 앞으로 애 하루 바꾸라 하는 내 말을 딱 들어라. 이제 며칠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난 저리 알았어요.
화폐 개혁이 시행되자 북한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크게 뛰었다. 또 당국이 장마당을 단속하고 국영상점이나 배급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게 하면서 물자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쌀값이 50배나 뛰는 등 물가 변동이 심했다. 이런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북한은 다시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데 결국 시장을 허용했다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되면 다시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국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설명한다.
그야말로 모호한 모순덩어리 경제라고 봐야 돼요.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군수, 군경제 분야라고 보면 되고요.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경계선이고 나머지 당경제 분야라든가 그리고 인민경제 분야 이런 분야는 거의 뭐 자력갱생 원리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계획경제란 힘과 시장경제란 힘이 서로 상충되면서 대충 균형을 이루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특히 중간 간부들, 이 사람들은 거의 국가로부터 대급이 없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하여금 거기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민들의 생활의 터전뿐만 아니라 당 간부나 중간 간부들도 그 시장을 통해서 돈을 얻는, 그러니까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사회주의의 좋은 장점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뭐 규율 같은 것은 전부 무너지고 겉으로는 조직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시장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심겨루기를 떠나서 이제는 어떤 세력 간에 빈부 차이가 일단 생기고 뭐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고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이제 정권으로도 정권의 이제 유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년 북한 1인당 국민소득 720달러, 남한 22,489달러.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여 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은 그동안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다. Introducing the Galaxy Note from Samsung. The Veloster Turbo from Hyundai. The next best thing to Sierra herself, the LG Chocolate Touch. 삼성, LG, 현대 등 남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나아가 K-POP, 한류란 이름 아래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남한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남한의 3% 수준.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제도 아래 있는 북한. 북한이 강성대국 선포일로 목표했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북한은 과연 목표한 바를 이뤘을까?
라디오로 여는 세상 스페셜 북한 경제를 말한다 제2부 고난의 행군 편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3부 붕괴냐 개방이냐 편이 방송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될 3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